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음받은 주의 자녀들, 또 혹 씻음받지 못한 자들이 있으면 씻음받게 하셔서 주님 구원 얻은 백성 되기를 소원하며, 주님 저희들의 찬송을 받으시고 또 이 시간도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감히 전하는 직무를 주셨사오니, 이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지도하심과 도우심을 이제도 주시고, 또 말씀 앞에 앉은 저희 모두들 혹은 온라인으로 앉은 자들까지라도 주님 주께서 사랑하셔서 일곱 영으로 온 우주에 충만케, 온 지구에 충만케 일하시는 주께서 오늘도 일하시며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 가운데, 교훈 가운데, 감동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4장 말씀, 서로 덕을 세우라, 덕을 세우라. 1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학원 전통 본문에는 하나님께 있음이니라. 주 49년경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유명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역사, 사도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책에 15장에 중간쯤이죠. 28장이 끝이니까 15장에 예루살렘 총회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큰 회의가, 종교회의, 최초의 종교회, 에큐메니컬 회의와 같은 회의가, 세계적인 회의가 열렸죠. 그래서 주 49년경이라고 우리가 연대를 볼 수 있는데, 그때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율법을 지키게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로 그것이 문제가 돼서, 그래서 그 문제가 예루살렘의 교회 회의의 주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가 열려서 오랫동안 토론한 후 이방인 신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결론이 그렇습니다. 이방인 신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단지 우상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게 하자, 그것이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신자들이 율법을,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단지 몇 가지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은 그 대전제고, 몇 가지 우상 제물, 또 피, 목매어 죽인 것, 목매어 죽이면은 그 피가 뭐 그 속에 있으니까 먹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을 잡을 때 유대인들은 피를 먼저 다 흘리고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우리가 마트에서 사 먹는 고기 같은 것은 구약적으로 보면 그 먹지 못할 고기입니다. 피가 있는 채 잡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미국의 서양에 가면은 코쉐리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고기는 따로 팝니다. 그들은 옛날 구약식으로 먼저 짐승을 잡을 때 피를 다 흘려서 쏟아내고, 그리고 이게 다 잘라서 파는 그 고기가 코쉐리라는 고기입니다. 그것은 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목매어 죽인 것이 아니죠. 피를 흘린 고기니까. 그 고기는 물에다 담가놔도 피가 안 흘죠. 우리 고기들은, 정육점에 사는 고기들은 물에 담가놓으면 거기에 피가 흥건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상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음행, 뭐 이방 사회, 오늘 시대 우리가 보듯이 사회의 죄는 대표적인 죄가 우상 숭배와 음행이니까, 그 음행이 너무 텀다 다 음란한 풍조가 가득하니까 이거 좀 조심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 신자들이 이런 몇 가지만 좀 조심을 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이라고 할지 뭐 공동체까지는 안 가더라도 같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거리끼는 너무 거리끼는 몇 가지를 좀 금한 것입니다. 그것은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정했습니다. 로마서가 쓰인 것은 주후 56년경이라고 보니까 49년에 예루살렘 총회로부터 보면은 한 7년이 지난 셈입니까? 7년쯤 지났나요?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난 후에 쓰였다고 볼 수 있는데,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이 결정되자마자 소아시아나,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죠,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의 지역이죠, 소아시아. 예, 그리고 거기에 소아시아 지역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을 비롯해서 루스드라, 또 주위에 쭉 오면은 거기에 뭐 에베소, 버가모, 우리 아시아의 일곱 교회들이 다 거기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습니다. 터키의 서부 지역에 있고 그렇게 다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마게도니아, 빌립보나 데살로니카, 마게도니아죠. 그리고 아가야, 거기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고린도나 아덴이나 이런 헬라 지역이 나오죠. 자, 이런 교회들이 다 알려졌을 것입니다. 금방 알려지니까 그 예루살렘 총회의 내용이. 그러나 로마서를 지금 수신자인 로마는 저 멀리 있잖아요. 멀리 있고 로마 교회까지 알려졌겠죠. 적겠지만은 지금 여기 이 내용을 보면 로마 교회 안에는 아직도 음식과 절기법에 대해서 지식과 믿음이 없는 자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아직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약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연약한 자들은 예습관에 젖어서 거기에서 자유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용납하고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친 것이라고 봅니다. 신앙 문제에 있어서 성경에 명료하게 계시된 진리들이 있고 명료한 계시 진리, 그리고 아주 본질적인 근본적인 교리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좀 불분명한 진리들, 또 본질적인 문제 같지 않아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일치해야 돼요. 본질에서 이탈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그러나 또 아주 본질은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문제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때 거기서 교파가 생겼습니다. 장로교와 또 여러 가지 다른 교파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같은 교파 안에서도 비본질적인 어떤 그 사소한이라고 할지 어떤 그런 작은 문제들에 있어서 불일치한 경우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서로 포용해야 되는 그런 원리가 성경이 보이는 바인데, 여기에 분명한 진리들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용납해서는 안 되지만은 분명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진리의 지식과 믿음의 정도에 따라 사람마다 이해하는 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믿음이 있는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정죄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붙들어주고 포용하고 바른 지식에 이르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런 교훈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특히 음식 문제에 있어서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으니까 음식 문제에 있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업신여기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셨다면, 자, 본질 문제, 속죄신앙, 분명한 복음신앙, 또 기독교의 본질적인 교리, 근본 교리들에 대해서 그것을 동의하고 믿고 인정하고 주님 믿고 따르고자 하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받으신 자들이요, 구원 얻은 자들이 분명히, 그러니까 받으신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우리가 받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받아야 되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판단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서고 넘어짐이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주인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니까 그들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도 하시고 또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하실 것이다. 자, 그래서 그들이 비록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을 세우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형제의 부족을 판단하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5절 계속 보십시오.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지 않고. 전통사본에는 그런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전통사본이 성경 원본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는 원문에 이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임이로다. 이는 그렇게 하면 주의 것임이로다. 자, 음식 문제뿐 아니라 절기 문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구약의 율법대로 절기들을 지키기를 원하였습니다. 구약의 10대 절기가 있죠. 한 해 연중으로는 6개의 절기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안식년 또 희년까지 또 우리가 안식일까지 합치면은 아마 안식일 월사까지 합치면 그런가 월사까지 합치면은 10대 절기가 되는가 그렇죠. 그러나 실상 그런 의식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한 바이지요. 거기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음식법들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들을 인하여 안식일들, 안식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주간 안식일 뿐만 아니라 절기, 절기마다 또 쉬는 안식일도 여러 때입니다. 1년에. 그래서 안식일들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법들, 음식법과 절기법은 의식법에 속한 그런 것들이다. 그림자라. 그림자라는 것은 의식법입니다. 실체가 아니다. 실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속죄사역, 그 사역의 사역을 예표한 것이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구약의 의식법들, 모든 제사제도나 성막제도나 이 절기의 제도들이다. 그러나 그는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와 불명료한 문제에 대해 우리가 각각 개인적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교훈했다고 봅니다. 22절에서도 그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를 믿어 구원 얻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님을 위하여 살 것입니다. 음식과 절기에 대한 개인적 확신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은 다 주님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 예수님을 위해 삽니다.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위해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이치가 당연한 것입니다. 더욱이 주 예수님의 대속사역으로 구원 얻은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마땅합니다. 성도들의 삶의 목표와 죽음의 목표가 있다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다가 무엇을 위해 죽을까? 죽음의 목표는 우리 자신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것이 소유리 문답과 대유리 문답, 일문답의 내용이기도 하죠. 사람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 목표가 뭐냐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즐거움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먹는 즐거움, 노는 즐거움이 여러분의 삶의 즐거움입니까? 돈 벌어서 그 갖고 먹고 놀고 즐기기 위해서 돈을 벗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신 것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고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깨닫고 확신하고 그렇게 삶의 목적을 확고하게 설정해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게 다 하고 계신지, 그렇게 살고 계신지, 살고 계시겠죠. 많은 이들이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죽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 요절 말씀, 귀한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요절 말씀에서도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목표가 분명해.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위해,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 지옥 갈 죄인, 벌레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을 위하여 내가 살다가 가리다, 가리다. 그것이 목적이다. 9절 보세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주님이 되려 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는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으로 주님과 그리스도로 확증되셨고 이제 산 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되셨다. 주님이 되.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그를 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산 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신 예수님. 예수님. 성도는 살든지 죽든지 그를 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죽는 것, 아파 죽거나 맞아 죽거나 굶어 죽거나 뭐 그러면은 죽는 건데, 예, 죽는 것, 그것을 성도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가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 것이기 때문에, 죽어도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으면 영혼이 즉시 천국 올라가 안식할 것이고 또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부활할 것을, 영광의 부활을 할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겁내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죽음을 겁내지 않습니다. 죽음 겁내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10절 보시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혹은 전통보문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이 심판을 다 그리스도께 맡기셨으니까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대, 혹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하리라, 혹은 아뢰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한 아뢰게 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주님이시요 우리는 다 그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한 형제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말씀. 13절 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스스로 더러운 것이 없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 더럽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그것이 더럽다.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용납할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형제에게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태도이죠.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그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먹는 문제에 관해 무엇이든지 스스로 더러운 것이 없고 더럽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그것이 더럽다. 그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죠. 모든 것이 다 선하다. 먹을 것도 감사히 먹으면 먹을 수 있다. 그러나 거리낌으로 먹는 음식은 사람의 양심을 더럽게 만들 것입니다. 15절 보죠.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케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자, 음식 자체가 더럽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사랑이 없이 지식만 가지고 어떤 음식을 먹음으로 믿음 약한 형제를 아직 그 믿음이 좀 강해서 아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그것도 먹으면 괜찮지만은 거리낌을 갖는 형제를 근심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믿음 약한 자를 위해서도 죽으셨으므로 우리는 음식 때문에 믿음 약한 자의 마음에 시험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이게 사랑이다. 덕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되 남에게 오해나 상함이나 거리낌을 주지 않으면서 남에게 시험을 주지 않으면서 해야 된다. 그게 좋은 원리, 귀한 이 건덕이라는 덕의 원리를 지금 교훈하고 있어요. 그 신앙의 성숙이 되면 신앙이 자라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유념해야 될 일이다. 덕이라는 문제를. 직분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사랑으로 해야 한다. 그것을 교훈합니다. 17절을 봅시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임이라 이는 하면 기쁨 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 혹은 인정을 받느니라. 천국에서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천국 올라가면 모든 게 풍요로울 것이니까 구태여 그 갖고 욕심 부릴 것도 없고 너무 밝힐 것이 없어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안과 기쁨이 중요하다 말합니다. 구원 얻은 성도는 성령님의 활동으로 지금 이것들을 어느 정도 맛보다가 의와 평안과 기쁨 아직 다 불완전하지만 우리의 생활이 의의 생활이지만 아직도 흠이 없지 않고 평안과 기쁨을 주셨지만은 기뻐 평안하다가도 때때로 불안하고 기뻐하다가도 때때로 근심과 슬픔이 엄습해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구원 얻은 성도는 성령님의 활동으로 지금 이것을 어느 정도 맛보다가 장차 천국에서 충만히 누릴 것입니다. 구원 얻은 성도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이미 얻었고 실제로 의롭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또 예수께서는 세상의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지요. 평안의 주께서는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리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는 그렇게 말씀했지. 또한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또 기뻐해야 합니다. 기쁨은 성령님의 열매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맺는 결과 그 열매 중에 하나가 사랑과 희락,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천국에 이런 복들을 의와 기쁨과 평안의 복을 조금 맛봅니다. 땅 위에서 이 눈물의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또 의와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아, 내가 참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또 평안과 기쁨 속에 늘 살면 너는 뭐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평안하냐, 아직도 가진 것도 없고 그러는데 몸도 그렇게 약하면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보시고 대견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네가 참 나를 경외하고 예수님 정말 잘 믿는구나.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진실한 성도들이 와, 예수님은 저 사람처럼 믿어야 돼. 저거 봐. 저 사람 봐. 저게 모범이야. 본이야. 귀감이야. 이렇게 19절 보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좋은 교훈을 하고 있죠.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전통 보면은 힘쓰자. 힘쓰자. 그렇게 돼요. 힘쓰자. 화평의 일을 힘쓰고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자.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근래에 NASB나 NIB 영어 성경을 보니까 남에게 거리낌을 주면서 먹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남에게 거리낌을 주면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지금 문맥으로 보면 그게 더 좋은 번역 같습니다.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거리끼게 하는 혹은 거리끼게 하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약하게 하는, 전통 본문은 그렇게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이 조금 거리끼게 하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약하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덕을 세운다, 그걸 건덕, 한자 말로는 건덕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edification이라고 그러는데, 건덕, 덕을 세운다는 말은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뭘 건립한다는 의미죠. 덕을 세운다고, 세운다고 표현하죠. 예. 그런데 그것은 남에게 유익을, 남을 허물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인격, 남의 믿음을 부스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좀 세워주는, 위로, 격려, 교훈, 권면하면서 세워주는, 그걸 건덕, 덕을 세운다. 우리가 서로 화목하며 다른 사람에게 영적 유익을 주는 교제를 나누라는 것이죠. 우리는 먹는 문제로 하나님의 일, 즉 영혼 구원과 참된 교회 건립의 일을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그 당시에는 먹는 문제, 절기 문제로 논하지만 다른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지만 남에게 거리낌을 주면서 먹는 자에게는 악하다. 본문은 그렇게 NASB나 NIB 영어 성경의 근래의 성경들, 본 있는 성경들이 이렇게 많이 읽혀지는 성경들의 번역대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에게 거리낌을 줌으로써 그를 범죄케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이 사랑과 건덕, 사랑과 건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죠.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내가 고기 먹는 것이 형제를 실족케 하는 일이 된다면 나는 영원히 아예 고기 먹지 않고 채식주의자로 살겠다. 그런 표현이죠. 그 정신은 뭐냐면 건덕을 생각, 덕을, 남을 유익, 남에게 해가 된다면 내가 끊는다. 22절 마저 보시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우리는 신앙에 본질적이지 않은, 중요하지 않고 지엽적인 문제들에 대해 개인적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래서 거리낌으로 행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치 않고 거리낌으로 음식을 먹는 자는 범죄하게 된다. 거리낌으로 먹는 것 자체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개인적 확신을 가지고 행해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오늘 본문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니다. 첫째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비평하지 말고 용납해야 한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 용납해야 된다. 우리는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들, 즉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구원 등에 관한 교리들, 근본 교리, 본질 교리라고 하는 교리들은 분명하고 일치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거기에서 이탈하면, 거기에서 미달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면서도 예, 감신대학의 조직신학 교수를 하던 홍암흑의 교수는 그건 이단입니다. 예. 또 감신 신대 대학원장을 하는 예, 또 예, 윤암흑인가요? 예, 그분은 이단입니다.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대학원 원장을 하고 예, 또 신대원의 조직신학이라는 핵심적인 교리를 가르치면서 그런 사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단. 그것은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 거기만 감신대학에만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예, 광나루 신학대학에 일찍이 들어와 있고 또 미국의 유력한 예, 대교단들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예. 예. 미합중국 장로교 속에 또 그리스도의 교회 속에 예, 루터교회 속에 감독교회 속에 또 침례교회 속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뭐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일치된 생각을 가져야 되지만은 본질 문제, 근본 문제는 그러나 여기에 지금 말씀은 비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사랑 생각이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신 줄 알고 본질의 근본 교리, 근본 신앙에 있어서 일치한다면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품고 가야 된다. 이것이 사실은 초교파 정신입니다. 근래의 근본주의적인 정신을 바로 강조했던, 가졌던 제이 그레시안 메이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와 자유주의 책에서 그가 초교파 정신을 보이는 것은 그것입니다. 자유주의는 그것은 비속죄적 종교고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기독교와 자유주의라는 책 제목처럼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속죄적 종교고 자유주의는 자연주의적 종교라, 비속죄적 종교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이 잘못된 자유주의 사상의 도전에 대해서 논박하면서 기독교 안에 있는 교파적인 차이, 그것도 심각한 차이긴 하지만은 그것을 좀 품고 가야 할 연합전선을 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이 초교파 정신입니다. 지금은 초교파 하면은 뭐 초교파 갈 것도 없이 장로교만 통합하더라도 장로교 안에가 엉망이 되어 있으니까 장로교의 절반 이상이 자유주의화 됐으니까 또 보수교단이라는 장로교도 자유를 분별하지 못하고 손에 손을 잡고 기도회하고 오만가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엉망이 되어버렸지만은 그러나 그러니까 뭐 초교파 말할 꺼낼 것도 없고 초교파 들어가지 않고 장로교 안에서도 연합운동이 그 지경이 됐지만은 그러나 그 정신은 지금 근본 교리를 적어도 믿는 자들 안에서는 이 얘기입니다. 그건 장로교 안에도 근본 교리 안 믿는 자유주의 장로교는 배제해야 되는 거고 초교파 운동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근본 신앙을 가진 안에서 근본 교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 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품고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들을 우리가 정죄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이 받으셨으니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 얘기고 둘째로 우리는 신앙의 모든 문제에 대해 특히 비본질적 문제들에 대해 개인적 생각과 확신을 가져야 된다. 오늘 본장은 그것을 보입니다. 근본 교리에 대한 확신은 물론이고 모두들이 근본 교리들 삼위일체를 포함해서 근본 교리들에 대한 확신은 물론이고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5절에 그랬죠. 각각 자기 마음에 각각 자기가 분명한 자기 나름대로의 견해를 가져야 된다. 확신이 있어요. 22절도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각각 자기 신념이 있어야 돼.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이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각각 분명한 신념을 가지고 셋째로 우리의 삶과 죽음의 목표 오늘 본장의 중요한 한 교훈이죠. 우리의 삶과 죽음의 목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영광이어야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세상을 위해 살지 말고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헛된 것을 위해 산다면 나중에 죽음 앞에 설 때 내가 헛수고했구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이제 죽음 앞에 서니까 나는 후회할 것밖에 없구나. 그렇게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목표를 갖고 목적을 가지고 살았다면 후회하지 않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목적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잘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세상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과 그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그의 교회도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교회가 바로 되지 못하면 슬퍼하시고 교회가 망하면 마귀가 기뻐하고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시겠죠. 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히 세우소서. 또 잘 계대가 이루어지도록 부족한 목사가 부족한 30년의 사역을 이제 내가 왜 자꾸 저 혼자만 설교하느냐 우리 집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지금 후임 목사님 세워놓고 자꾸 그래서 내가 12월 31일까지는 내가 담임 목사거든. 웃으면 소리로.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할 것 좀 다 하고 그 다음에 떠나면 그 다음에는 그 목사님이 실컷 이제는 지칠도록 11번 설교 혼자서 다 해야 되니까 그때는 실컷 할 거 미리 많이 준비해 놨다가 하면 되지. 내가 12월 31일 새벽 예배까지는 내가 하니까. 주일날도 내가 다 하고 한다. 그렇게 웃음의 소리를 했지만은요. 그래요. 우리의 목표가 교회, 하나님의 나라, 교회. 우리 무슨 목사는 그럼 교회 안 하고 은퇴하고 주일날만 와서 이게 앉아 있으면 되느냐 그러죠. 예. 그래도 평일날 또 다른 일, 교회를 위해서 이제 다른 제가 그랬죠. 이제 예신앙 올드 베이스 캄 사이트를 이제 조금 더 다듬고 내가 좀 그 영어 실력은 없지만은 또 GPT 요새 AI가 번역도 잘해준다 그러니까 GPT 도움을 좀 받아가면서 예, 그 중요한 그 책들을 영어로 좀 번역해보고 그게 참 큰 목표인데 그래서 또 같이 영어권에서도 같이 공유하게 영어권도 같이 좀 나누어 보자 그런 생각. 할 일이 많죠. 그 너무 할 일이 많으면 우리 집 사람이 기겁을 할까봐 그럴 줄 알았어. 당신은 은퇴해서 나를 위한다더니 위하기는 그냥 은퇴하면 더 바빠지겠다 그렇게 할까봐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조금 당신도 같이 내가 좀 쉬게 하고 많이 요새는 제가 곧잘 합니다. 요새는 밥도 이게 준비하는데도 막 도와주고. 그런 거 잘 그러다 이게 디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 조금씩 할 것입니다 하면서 주님의 일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살고 죽음의 생삶과 죽음의 목표입니다. 목표 여러분의 목표도 설정을 그렇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넷째로 우리는 화목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이 장에 교훈을 많이 주셨네요. 서로 화목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사이좋게 지내고 다른 이들의 믿음을 허물거나 약하게 하지 말고 혼자 꽤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서로 화목하고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유념해야 돼. 덕을 세우라. 덕은 뭐라고요? 남을 유익하게 하는, 남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혼자 고고하여서 남을 무시하고 낮추고 남에게 함부로 말도 툭툭하고 상처를 입히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진짜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은 덕을 세우는, 서로 화목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19절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비평하지 말고 용납하고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비본질적 문제에 대해서도 개인적 확신, 생각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죽음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과 그의 영광이라는 분명한 목표, 목적을 가지고 또 화목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많은 교훈을 너무 많이 했네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조금 새기게 하시고 다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